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세워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히 예배하기 전에 이제 또 저희가 교리 공부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지하여서 주님 뜻으로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자들이오니 날마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이제 주께서 그 말씀 안에서 가르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때에 더욱더 주님의 그 구속과 우리의 신분이 확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말씀에 머물러서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9장 5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본성이 여기 다 나 있습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신 거죠.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난예배 시간에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로마서 9장 말씀인데 몇 주 전에 확인했죠. 유대인이죠. 유대인. 예수님께서 그들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사람이신 거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사람이시고 또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의 중보자가 이렇게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신 사실을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중보자는 왜 하나님이시면서 왜 또 사람이셔야 되는가, 이 문제를 이제 오늘 또 다음 주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하이델베르그 요리군답서 내용을 다룰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여시면 12문에서 15문까지 내용입니다. 12문에서 15문까지 내용을 우리가 제가 문 함께 답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본 이 12문에서 15문은 요리문답서의 이 구성에서 두 번째 구성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비참, 구원, 감사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가 첫 번째 부분이 있는데 그걸 지난주까지 다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이 죄와 비참해서 구원을 얻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그 두 번째 부분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분에서 15문은 12분에서는 구원의 방법, 어떤 방법이 있는가? 우리가 구원받을 어떤 방법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13문에서 15문은 그러면 누가 구원할 수 있는가? 이를 묻습니다. 13문에서는 우리 자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13문에서는 혹시 다른 피조물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15문에서는 그렇다면 우리의 중보자는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중보자는 어떤 분이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묻는 이 12문에서 어떤 걸로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12문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린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이렇게 말합니다.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그래서 이 비참한 처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확인했던 인간의 비참한 처지를 확인하면서 이제 12문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냥 비참을 이렇게 없애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비참을 전제하고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비참과 구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경인데요. 배경은 신학적 배경 이렇게 물어보고 답하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에 대한 이 질문. 이 질문에 대한 것이 이제 12문, 13문, 14문, 15문, 16문, 17문 이렇게 계속 되는데요.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다루는 학자들은 이 부분이 이제 안셀림이라는 그런 중세 학자와 이렇게 비슷하다 이렇게 해서 그 학자와 비교하는 이런 논의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안셀림이라는 분의 그 주장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그러나 또 다릅니다. 무엇이 가장 다른가 생각해 보면 안셀름은 그러니까 그 안셀름이라는 학자는 왜 그러니까 그분의 책 제목이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그러니까 그런 주제를 이렇게 진지하게 다룬 첫 번째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주제를 이제 아주 치밀하게 또 이게 심각하게 다루었습니다. 왜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할 수 없으셨는가. 이제 그런데 안셀름의 주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고 그러기 위하여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무한한 선물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됐다. 그래서 그 무한한 선물을 누가 드릴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 자신이 드릴 수 있다. 이런 이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틀린 부분은 무엇이냐. 우리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는데 틀린 부분은 이 대리적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 형벌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다는 이 부분에서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안셀름은 선물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다 이 부분에 있어서 비슷하지만 그 부분에서 아주 많이 다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다 생각을 해볼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두에서도 우리가 살핀 것처럼 이 구원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비참이라는 것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원을 말하는 것은 비참을 전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12문에서 시작할 때 우리의 형벌 받을 비참한 처실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형벌을 피하려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알았을 때, 인식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인식하지도 못한다면 구원의 길을 묻지도 않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제 12문은 질문에서 있는 것처럼 비참받아 마땅한, 버림받아 마땅한 비참한 가운데 놓인 절망적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의 비참함이 있다. 나에게 나는 비참한 처지에 있다. 이것을 이제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종종 이제 그 구원과 복을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참 안타까우니까 구원과 복을 말할 때 참 안타까운 방식으로 구원과 복이 전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나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근데 그 복이 정말 아프지 않는 그런 건강의 복이 있고 그리고 풍성한 재물의 복이 있다.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전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의 절망을 확인하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여기서 구원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정말 비참한 것. 그 자체로 비참한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이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 우리의 구원에 대해 찬송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의 비참을 우리가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비참하지 않아. 맞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비참과 절망을 우리가 이제는 잊어버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십계명을 마친 후에 왜 이 십계명을 설교해야 하는가? 우리가 다 지킬 수도 없는 이 십계명을 왜 설교해야 되는가?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확인하여 더욱 굳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다. 이렇게 첫 번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이런 비참을 마주하고 절망을 마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별거 없구나. 나도 별 수 없구나. 정말 우리 생각과 우리 말과 우리 행동에서 나타나는 정말 아직도 그 성숙하지 못한, 아직도 거룩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사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런데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라는 그 영광을 내가 소유한 자가 되었는가에 대해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은 다음에도요, 신자가 된 이후에도 비참을 마주하고 절망을 마주하는 것 괜찮은 일이고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일입니다. 아, 난 별 수 없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간절히 붙잡는 거죠. 배고팠던 기억을 갖는 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음식에 대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것은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분입니다.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시문에서 묻고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묻고 그 답을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만족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식은 악인이 있는데 그 악인을 악인의 그 악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하지 않았는데 의롭다라고 하실 수 없습니다. 형벌받을 자가 있는데 형벌받을 자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너 이제 형벌 안 받아도 된다. 너 죄가 사면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있는 대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됩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앞에 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요구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는 이웃을 사랑해라. 이 요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담은 타락전 아담은 이 첫 번째 요구 앞에 섰었던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기에 그 명령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타락 후에 인간은 그 외에 또 한 가지 또 요구 앞에 서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는 또 한 가지 요구가 있는데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했으니 형벌을 받으라는 형벌의 요구입니다. 율법은 너는 죄인이니 형벌을 받으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두 가지 요구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라 이 요구 앞에 서며 너는 죄인이니 형벌을 받으라 이 요구 앞에 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두 가지 요구를 우리를 대신하여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 첫 번째 이 요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요구를 율법의 요구를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을 신학적 요구로는 능동적 순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형벌을 받으라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제 우리가 그 요구 앞에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수동적 순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에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이런 논쟁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 요구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요구까지 다 성취한 자로 서는 것을 이제 부인하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또 확인할 것은 우리 스스로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래서 13문에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구원은 이 율법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킬 때 가능한데 이제 우리가 이 율법 요구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 만족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13문에서 우리 스스로 이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따져보고 13문에서 그럼 우리 말고 다른 피조물이 만족시킬 수 있는가 따져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율법 요구를 우리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는가? 인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비참 부분에서 확인했죠.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과거 율법의 요구를 해결하지 못해서 죄책이 있을 뿐 아니라 이제 그래 네가 그렇게 과거에 해결하지 못해서 너가 갖고 있는 이런 죄책이 많은데 빚이 많은데 이제 그대가 묻지 않겠다. 그 없던 걸로 치고 영으로 만들고 자 이제부터 네가 다시 또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해결해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하여도, 우리에게 그런 가능성이 열린다고 하여도, 우리는 어제까지를 이제 0으로 만들고 다시 오늘 시작한다고 해도 우리는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하루를 산다면 그 하루는 죄책을 쌓는 하루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지은 죄를, 어제까지 갖고 있던 죄책을 제로로 해야겠다. 이제 오늘부터 새 출발을 해봐라 해도 우리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앞으로 공로를 쌓아서 과거의 죄책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죄인이 이제 공로를 쌓아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된 거죠. 어떤 재물을 가지고 또 뭐 자기 체벌, 고행이죠, 선행을 드려서 하나님께 그 값을 치를 수 있다는 생각은 정말 무한하고 영광된 이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끌어내리는, 그 피조물의 것으로 끌어내리는 일이 되고 맙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는 부패가 섞여 있습니다. 부패가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찬송을 해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를 해도, 그래도 그 거룩한 일에도 우리의 부패가 섞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거짓된 생각을 그 거룩한 일을 하는 중에도 합니까? 우리의 부패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실 거라는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부패한 재판장 취급을 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이제 특징이 있는데 이거죠. 하나님께 드리고, 아, 이제 내가 공로를 드린다. 그런 하나님께 공로를 드려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종교들이 있고 그런 교파들이 있죠. 이것은 어떤 일인가? 그 특징은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드리고 뒤돌아서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 해결이 안 덜 됐습니다. 아직도 해결이 덜 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다시 나의 공로를 또 쌓아서 또 하나님께 또 드리고, 아직도 여전히 부족해서 또 뒤돌아서서 또 쌓아서 또 드립니다. 이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공로를 요구하시고 인간은 아무리 그 공로를 드려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인간은 죄책을 항상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있고 하나님은 인간의 공로가 부족하여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고 인간의 구원도 완성되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요리문답서는 우리가 왜 할 수 없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우리 스스로 증가시킨다. 내가 이걸 생각해보면 우리의 하루는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의 인생은 뭔가. 하루를 살면 죄책을 쌓은 하루, 또 하루를 살면 죄책을 또 증가시킨 하루입니다. 빚을 진 사람이 과거의 빚을 해결하기는커녕 그 빚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빚을 증가시키는 불행한 처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을 따져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형벌을 많이 받으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의를 손상시킨 우리 죄에는 무한한 죄책이 따라옵니다. 즉 무한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유한한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으로도 완전한 보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벌이라 영원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제 우리 스스로는 못합니다. 그럼 다른 피조물을 생각해 봅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14문이 묻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떠한 피조물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천사가 우리 대신 우리 죄책을 해결할 수 없을까?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범죄한 사람에게 형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재물은 그 재물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그 재물이 아니라 재물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그들이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죠.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외에 그 어떤 다른 피조물이 사람을 대신해서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죄를 위해 하늘과 땅과 천사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이 그것들을 내가 다 모아다가 죄책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습니다. 천사는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당해야 하는 형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데 우리의 영혼으로도 죄를 짓고 우리의 육체라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벌을 받는데 우리 영혼으로도 벌을 받으며 죄인은 그 육체로도 그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악인도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육체까지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을 때 그가 취하신 인성 전체에 그 인간 영혼과 그 육체에 그래서 그 형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우리를 대신할 중보자는 그래서 참 사람이셔야 합니다. 육체와 영혼을 지니신 참 사람이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혈과 육에 속하였습니다.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그 인성을 취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또 피조물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이런 사람의 이 무한한 죄책을 대신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진노를 쏟아 부으실 것이요. 그러면 그것을 그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어떤 피조물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겨우 자신의 의무만을 행할 뿐입니다. 겨우 자신의 의무만을 행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또 다른 의무를 행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를 구속할 수도 없고 우리의 죄를 사라지게 하고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은 준비된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구속이 준비되고 적용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일을 어떤 피조물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는가? 누가 할 수 있는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이렇게 묻고 답을 합니다.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난 분이어야 합니다. 중보자는 양편을 화해시키는 사람이 보통 우리가 중보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어떤 양편에 조금씩 양보하고 A편에 이만큼 양보하세요. 또 B편에 이만큼 양보하세요. 이제 합의를 봅시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의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또 내가 이 정도는 양보할게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죠. 그는 그냥 벌을 받아 마땅한 자인데 내가 무엇을 양보해야겠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자는 피조물인 자가 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시기만 한 분도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고난을 당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바로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죽고 그 형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시다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분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한 아기가 낳는데 그 부르는 그 칭호들이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칭호가 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가 아까 14절부터 보았는데 11절 말씀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예,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래서 우리의 형제가 되신 분인데 예, 그분이 바로 그런데 그분의 그 인격은 그 위격은 하나님이신 분이 되는 거죠. 이게 놀라운 정말 구원의 신비인 것이죠. 구원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대신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책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향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고 우리 대신 성취하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 적용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 안셀림이 물었던 이 질문, 이 질문. 네, 쿠어 데우스 데모, 아, 호모, 쿠어 데우스 데, 호모라는. 네. 네, 그런 책도 있죠. 호모 데우스, 네, 인간이 하나 신이다. 네. 최근에 이제 나온. 베스트셀러인데 그것도 땅에 내려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는가라는 이 질문, 이 질문은 하나님의 바로 이 속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그 완전하신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공로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그 아래는 그 안에는 부족 하나님의 그 의의 속성이 부족하게 되어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여전히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다시 또 우리가 공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이제 그런 부패한 그런 생각들 혹은 다른 교리들은 그래서 이 사실 예,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이 자체만으로 이 자체만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 또 어떤 보탬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손상시키고. 하나님의 그 사랑도 성산시키는 것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재 우리의 모습을 주의 말씀 앞에 살필 때 지나간 삶도 또 현재 우리의 부패한 모습도 주님의 영원한 그 진노를 받기에 합당하나 우리를 그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피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이제 그 무한한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의인이다 자녀다라는 놀라운 호칭을 신분을 가진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이제 후로는
주님을 위하여 즐거이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위로와 안식 가운데에서 쉬며 즐기며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